오늘 함께 읽은 8장의 말씀은 성벽 이제 재건의 사업을 잘 마친 후에 유대 나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또 일곱째 달에 수문학 광장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일에 대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일곱째 달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일곱째 달 초하루에 모였는가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매달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지난달에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했던 부분들은 또 죄사함을 얻고 또 새로운 그런 날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날이 초하루의 모임 또 그 예배의 의미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가운데서 또한 특별히 7월 달은 더 중요한 날이 되었는데요. 그 7월 초하루에 모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 한 해 동안에 그 백성 가운데 함께 주셨던 그 은혜들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또 죄 사함을 깨끗하게 얻게 해 주시는 그런 귀한 날로서 귀한 절기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받는 날로서 7월 초하루에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8장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된 그들의 예배는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을 또 우리 8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왜 이 날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냐면 제 성벽을 다 세웠다고 해서 뭐 그들이 거주하는 그 예루살렘 도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외적인 모습을 다 갖췄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도성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다 회복됐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는 것이죠. 그 도시가 재건되고 그 성전이 회복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그들의 진정한 성전이 잘 세워지는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손꼽힐 만한 아주 아름다운 예배가 그들 가운데서 진행되었던 그날의 모습들이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큰 감동을 받았고 또 큰 치유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과 또 영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쳐났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8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해석해 줄 때 온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쁨의 날이다. 오늘은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귀한 성일이다. 나아가서 이 기쁨을 나누자. 이 은혜들을 나누자라고 또한 이끌어 갈 때에 그들이 함께 또 기쁨의 잔치로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면서 또 먹고 마시는 음식을 나누는 그런 교제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된 그 영적인 성전이 또 회복되는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는 것이고 읽혀지는 것이고 또 그 말씀들을 적절하게 또 해석되어지고 또 그 삶에 적절히 적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있을 때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때가 없었거든요.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또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로 나아가는 그런 길 가운데서 돌이키고자 애쓰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특별한 역사, 특별한 예배가 왜 이 느헤미야 8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던가? 그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이 8장의 모습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차이점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 가운데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아주 정치적으로 또 민족의 지도자로서 탁월한 또 느헤미야가 있었고 또 영적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탁월한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이 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절기와 예배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이 다시금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탁월한 동역자들이 또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 옆에서 성경의 말씀들을 강론하고 또 뜻을 풀이해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성경 교사들이 있었고 레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홀로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또 복음 전하는 모든 일을 홀로 감당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열두 제자들을 세워서 그 복음을 전한 일을 맡기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보다도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노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들을 양육하셔서 파송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탁월한 선교 역사들을 펼쳐갔던 사도 바울도 그 혼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옆에는 항상 탁월한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강력한 부흥의 역사는 한 사람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광장 앞으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을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고 또 성경 교사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깨달은 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그 회중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저 일제히 그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율법책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읽혀달라고 청하고 있고 그 의미들을 밝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은 그들이 영적으로 이미 은혜 받을 만한 그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각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삼박자가 잘 맞아 들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예배로 또 완전히 다른 특별한 은혜들을 그들이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고 또 그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깨달은 후에 그 삶의 기준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그날에 경험하게 됩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말씀을 듣는 일 가운데로 새로운 날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날의 모든 것들을 또 지난 날의 그 은혜들을 또 간직한 채 더 큰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명하신 대로 그날의 어떤 절기를 또 온전히 지키고자 애를 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런 말씀의 의미를 그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또 되새기는 또 자손에게 그 말씀들을 가르치는 그런 귀한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대로 또 그 은혜들을 간직하면서 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고 깨닫게 해주신 대로 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어디를 가나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뭐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세계 정세가 어렵다. 기후도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특별히 또 교회도 어렵다. 또 기독교도 어렵다. 한국 교회가 정말 소망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묻고 또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정말 기독교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근거하여 돌아보면 저는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또 대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탁월한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고자 애쓰는 새로운 날에 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귀한 그런 회중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 아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런 은혜는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과 같이 오늘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써 주의 뜻을 또 밝히 알고자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의 일들은 멈추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벽만 세운다고 해서 또 그 성벽 문을 튼튼하게 또 달았다고 해서 그 나라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이어질 때 진정한 완성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은 그런 사람으로서 참된 회개로 또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정비하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밝히 알게 하시는 그런 자리로 더욱더 힘써 나아가시는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또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들을 실천하고 적용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그 귀한 삶을 또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